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최근에 봤던 16절부터 19절까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이 성찬 시간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상 가장 감미로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너무 복된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고난을 겪고 또 죄의 싹스를 다 지불하시는 것 속에서 받은 고통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으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무수한 복과 은혜를 우리가 상기하고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매 성찬 때마다 받는 이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보면서 결국 잊을 수 없고 잊혀지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이게 보게 되는 거죠. 떡과 잔의 표상을 통해서 그와 동시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지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기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기가 올 때까지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있게 된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상기하고 확인하라고 이것을 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음으로써 그런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반복하여 상기하면서 우리가 실증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이게 믿음으로 보면서 확인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제가 성찬을 할 때 최근에 살펴던 말씀을 연결해서 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최근에 살펴던 이 본문, 금요 말씀 때 봤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분의 어떠함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정도만 한 포인트를 제가 좀 강조를 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미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봤습니다만은 설명을 다 들어서 대충 배경적으로나 내용 속에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 속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죽음으로 나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를 조금 이렇게 보게 하는 내용을 이 본문에서 좀 우리가 캐치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이런 기도를 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도 바울이 알기를 구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어떤 깊이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고 있고 보기하는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자,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이 금요 말씀을 통해서 들은 대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얻게 하기 위해서 흔한 말로 이 죄와 사망 아래 찌들려 살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게 영혼이 가란 상태인데도, 목마른 상태인데도 자신이 삶이 이것이 뭐 어떤지도 잘 진단이 안 되고 파악치 못하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이분이. 이분께서 처음 만나 이 여인과 대화하며 결국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4장 초반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흔히 인간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한 배려, 존중을 하고 인내를 하십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무시를 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대화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자기는 사마리아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무지 속에서 합당한 대우와 어떤 반응을 가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녀를 편견 없이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쭉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는 계속 물을 길러오는 자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얘기하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반응을 보였던, 나도 그 물 좀 먹고 싶단 말이죠.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이해 속에서 얻고 싶다고 했지만 그렇게 좀 반응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이 원하는 생수를 주기보다 진짜 자기가 주고자 하는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그 생수의 필요를 이 여인이 자각을 해야 되겠고 그 자각 속에서 그것을 진짜 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갑작스럽고 지금 대화의 흐름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갑작스러운 얘기를 하셨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알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 자신이 주고자 하는 생수의 필요가 이것을 통해서 진실로 보도록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사실에 이어서 정확하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를 얘기를 하셨죠. 어쩌면 그 말로서 더 이상 얘기가 진척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 여인은 진짜 놀랄 수밖에 없어요. 놀랐으니까 이건 당신이 분명히 선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선지자로서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무엇을 강조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하나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미 나다나엘 때에게도 그렇게 했지만은 여기서 육신을 입고 계신 이 여인은 그저 선지자 정도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든 걸 다 아셨던 거죠. 신성을 따라서 이 여인의 모든 것,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 이 여인의 마음 상태라는 내면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은 생수를 얻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의 모습과 태도 속에는 편견과 차별을 갖지 않고 있어요. 이 여인의 이런 추한 어떤 모습들을 문제시하려고 그걸 가지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지 갖지 않고 이 여인에게 그런 조건에서도 생수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다하심에도 그런 의도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셨다. 것이 다섯 남편이 있었던 과거의 삶에 연결해서 현재의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시사하는 거죠. 전체를 하나의 대표성 있는 얘기로 꺼낸 거죠. 이 여인의 내면의 상태와 지금의 목마른 조건의 이 여인 조건의 여인의 조건과 상태죠. 상태를 이것으로 일단 대표적인 것으로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여인의 과거와 그 과거 속에서 이 여인의 내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히 그런 삶을 다섯 남편, 지금 현재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된 이 여인의 지나온 삶에, 그리고 현재의 이 여인의 삶 속에서의 죄와 현재의 내면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지금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면서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많은 죄가 있었겠죠. 그것으로 표현한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드러냈을 인간의 연약함, 이 여인의 죄됨과 그런 연약함, 그런 것들로 다 아시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놀라운 얘기인 겁니다. 제가 그때도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만, 저는 떡과 잔을 받는 이 자리에 우리를 어떤 조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지를 나는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다시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여인을 이 죄와 연약함으로 말을 했습니다만, 그런 인간의 실상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이런 걸 다 아심에도 이렇게 생수를 주고자 하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이스하고 뭔가 이분이 참 선량하시다, 선하시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더 깊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의 이 그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리게 할 어떤 사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그것을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거든요. 여기 지금 바울은 사랑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은혜죠. 사랑 안에서 지금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런 여인을 향해서 이런 것인데 그 깊이를 헤아리게 하는 어떤 사실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여인을 제가 이 다섯 남편과 여섯, 현재 또 다른 남편이 있는 이것을 갖다가 인간의 이 여인의 어떤 죄와 연약함이라는 표현으로 했습니다만은 그런 인간의 실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은 맥락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 봐야, 그래야만이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의 깊이, 그분이 크신 사랑의 깊이와 길이가 높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넘치도다라고 하거든요. 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앞에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해방자였다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이것을 자각이 됐을 때야 은혜의 깊이가 보이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실체가 이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선한 거예요. 이분은 나한테 좋은 일을 해주는 분이에요. 뭔가 유익한 것을 주신 분이에요. 그냥 해서 좋은 겁니다. 좋은 구주예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여기서 사마리아인에게 그걸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자신의 그 필요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려면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자였는지, 나는 회방자였다, 비방자였다,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것을 묘사한 것을 가지고 이 여인의 제가 죄와 연약함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같은 맥락에서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이 여인이 그랬을 거죠. 자신에게 있어서 죄악된 삶이 계속되어 왔지만 그것을 자신은 죄악된 것으로 크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수치 수준이었죠. 사람을 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내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없어요. 많은 것이 없습니다. 자신에게서 도덕적이든 무슨 다른 것이든 모든 것이 없으면서도 그것을 감추면서 꾸미며 살아온 이 여인의 내면이에요. 그러려면 인간은 간사해야 돼요. 다양한 허세를 부려야 됩니다. 교만해야죠. 그런 허세를 부리려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돼요. 그리고 열등감이 가득 찼겠죠. 열등감 속에서 또 상대적인 우월감을 드러냈겠죠. 치졸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런 내면과 삶의 흔적이에요. 죄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특히 자기 자신을 마지막 보루 삼으면서 그걸 붙들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황폐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내면의 황폐한 내면의 황폐함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죄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기체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인가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드는 무엇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줬을 거라고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냐. 진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오히려 거짓이 나한테 어울린 거죠. 거짓된 것을 더 좋아하면서 살았을 것이 삶의 흔적이고 그의 내면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시기, 질투, 미움, 비방 이런 것들이 거기서 언급되는 것들이 다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적인 타락과 죄성과 성적인 삐뚤어진 이런 것들이 다 꿈틀된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죠. 그거 갖지 않은 사람은 우리 본성 속에 몸 속에 있어서요. 이걸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내면과 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죄 중에 태어난 우리에 대해서 말할 내용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아셨다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신 이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그리고 계속 자기 앞에서 자기를 감추면서 포장하면서 버티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질 않아요. 생수를 마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생수를 얻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 흔히 편견을 갖고 좀 적당히 하면서 거절하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하질 않고 진짜 놀라운 이분을 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가 은혜로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만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에게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데 신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분께서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진짜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3자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은혜의 깊이가 안아들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봐야 돼요. 이게 진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측량 불가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형용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게 어떤지를 우리가 한 번씩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쓴 생수를 주고자 했을 때 여기서 일반적인 도의적 차원에서 도덕적 차원에서 예의를 갖추면서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했다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게 어떤 정도의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을 생수를 얻게 하고자 하냐면 죽음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이 죄를 해결해서 생수, 영원히 목마른 생수, 생명을 얻게 하려면 자신이 죽어야 돼요. 결국 그분은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써 이 생수를 얻게 할 걸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격적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인격적인 이 반응 속에는 이런 구속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구속적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처럼 객관자 얘기처럼 하면 안 들리고 우리 자신에게 비춰봐야 이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를 잘 포장하며 살았죠. 없는 듯 있는 것처럼 허세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뭔가 꿈틀대는 게 온통 죄예요. 교만이든 뭐 적당히 미워하든 나를 얼마든지 허세하며 처세를 부리면서 살아야 했을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셨다. 쉽게 예수 안 믿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의 추함을 다 아셨어요. 죄악됨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인격적으로 대하시면 자신이 죄를 대속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얻게 할 구원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이 어떤 면에서 보면요. 너무 놀라운 일을 주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 과정에도 보면 우리의 모든 걸 아심에도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지만 제가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예수 믿고 난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를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를 너는 싸가지다. 너는 너무 더러워서 안 되겠다. 구원했는데도 이 모양이다. 이렇게 내치질 않아요. 궁극적인 구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가 이와 같이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권하면서 계속 이끄시는 겁니다. 제가 그 금요 말씀 전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이게 잠깐 묵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 제가 전했던 내용과 연결해가지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자신을 주님께서 자심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끄셨을 것을 연상해서 생각해서 제 자신을 예수 믿기 전에 횟수가 연생이 짧고 예수 믿은 이후 인생이 길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인생을 이렇게 잠깐 기도하다가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글로 나아가서 확장해서 해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횟수가 저는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짧아서 뭐 그때도 얼마나 죄악된 게 많이 있었겠죠. 어린 대로 속임수하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 10살 때 회심하고 난 이후의 인생도 제가 볼 때 만만치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나를 지장하고 나를 방어하고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허세부리고 교만하고 그랬던 죄가 일상의 삶 속에서 뿜어져 나오면서 살았던 삶의 흔적이야. 내 내면은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내면일 거란 말이야.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죄가 없으신 분에서 보면 죄가 너무 선명해서 너무 가까이 하기 어렵던 그런 조건인데도 이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하듯이 아심에도 생수를 얻게 하고 하듯이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최종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제자들에게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나는 누구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께서 내게 알게 한 것이다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잡혀서 죽는다는 것에 용납이 안 됐어요. 다른 식으로 자기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분이 어떻게 되는 것에 생각했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우편 좌편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내면은 주님이 아실 때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아시고 지적하시잖아요. 나중에는 여러분 더 극적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인하기 전에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걸 다 아셨어요. 아셨으면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끌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치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떡과 잔을 받으면서 생각할 게 그거예요. 볼 것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봐야 될 게 그겁니다. 내가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생명을 주어서 자신의 죽음이 전제된 구속의 은혜, 생명을 주어서 이끌고자 하는 그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구주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시간 떡과 잔을 받을 때 이게 표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라는 것이네. 봐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이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행하신 십자 달리시고 죽으신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자였고 어떤 자인지를 생각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구나.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 풍성의 정도가 길이와 높이와 길을 이거 측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은혜가 큰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적당히 우리를 치장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안 그래요. 성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만 성령께서 도우시고 말씀으로 조금씩 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중에도 여전히 이 나이가 돼도 아직 내 안에는 추함이 있어요. 더러움이 있습니다. 죄가 꿈틀댑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나보다 하나님이 아는 나는 더 많을 거란 말, 정확할 거란 말. 그런데 그걸 아심에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끄셨듯이 우리를 최종군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 시간 떡과 잔을 볼 때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다 아심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이 놀라운 실체가 뭐냐. 나의 무엇을 말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 어마어마한 실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시간 떡과 잔을 받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내가 어떤 큰 은혜를 입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 지금도 주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구원을 이끄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그거 하라고 자신이 올 때까지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떡과 잔을 받으면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감사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오. 기도합시다.